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가 찍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죄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돌아간 직후가 되겠죠. 해산하게 됩니다. 어제 설교 때 뭐 제가 마리아가 뭐 만삭이 돼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이미 6개월간 임신된 상태고 석 달간 있다가 마리아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곧 가자마자 출산을 한 거겠죠.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짓게 됩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지금 벙어리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이 뭐냐고 지금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한이라고 지으면서 시비가 생긴 거예요. 57절 58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보, 애를 낳는데 얼마나 다들 즐거웠겠어요. 특히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가정에 아이가 없을 거라고 다 뭐 포기했던 상태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새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이웃 주민들의 마음도 너무나 참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해산 때 다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다 즐거운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떠날 때 다 슬퍼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되면 애가 출생을 해도 즐겁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한 단면이에요. 이 옛날에 아이가 나면 온 동네에 큰 기쁨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뭐, 애가 나자마자 버려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이비박스라는 데서 그 아이들 갖다가 버리려면 차라리 여기나 버려서 우리나 키우는 게나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게 아이를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떠날 때는 다 슬퍼하는 게 정상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태어날 때 기뻐하고 떠날 때 슬퍼하는 게 정상이라면 비정상은 태어나건 슬퍼 뭐 떠나건 기쁨과 슬픔을 잃어버리는 게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하냐는 말이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진실로 생명이 태어날 때 경이로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또 떠날 때는 기쁨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육신의 슬픔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나도 기쁨이요 이 땅을 떠나도 기쁨이 되는 것이 천국 시민들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정말 답답하네. 예. 그 59절부터 6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네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아마 뭐 헬라 쪽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걸로 봐요. 8일 날 할례할 때 아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예 이름을 지르는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이 되게 할아버지 이름을 따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예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뭐라고 짓겠니? 이게 다 동네 행사예요. 친족들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애 이름이 다 궁금한 거죠. 이름을 지을 때 비로소 존재가 진정한 이 땅의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름이 지어지기 전까지 불려지기 전까지는 존재해도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 이제 온 친족들이 와서 뭐라고 짓나 궁금한데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니까 니네 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여호와께 은혜 입었다 이런 말은 없다. 이게 뭐 이게 헬라어로 보면 요한네스라고 돼 있는데 뭐 요한한 예 예호한한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그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그러니까 친족들이 의아하고 또 뭐 아버지가 본인이니까 지금 엄마가 내 마음대로 짓는 거니? 이래서 이제 아버지 사가랴를 부른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제 뭐 그 본인이 성전에서 들었던 이름이 있으니까 그 받은 이름을 아내한테도 일러 주었겠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대로 살았지만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입이 벙어리가 되는 열 달 동안 정말 벙어리가 되는 고통을 겪었고 아이는 은혜 가운데 출생을 하고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태어남으로서 어떤 율법의 시대가 이렇게 종지부를 서서히 찍게 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 이런 걸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목숨을 건 제사장의 아들은 은혜롭게 태어났고 그 은혜롭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고 요한? 요한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4절부터 66절까지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요한이라고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가랴의 입이 풀린 거예요. 사가랴가 입이 풀리자마자 한 게 뭐예요?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는 보면은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많이 갖게 되죠. 아니 그러나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자녀들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자라거나 자녀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갖게 되거나 심지어는 자녀의 신앙 때문에 부모가 거듭나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가랴의 신앙이야말로 이 아들의 출생 과정, 임신과 출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가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는 입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찬송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이게 마니피카트라고 부르지만은 이걸 베네딕투스라고 불러요. 라틴어로 복되도다는 말입니다. 이 사가랴가 복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그가 거듭나게 되고 그는 입이 열리자마자 내 입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지금 얘기하는 찬송하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게 찬송을 통해서 그는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67절 이하예요.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가 지금 찬송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요한을 기뻐하기보다도 앞서서 구주의 탄생, 구주의 잉태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걸 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실 것이다. 속량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팔린 집을 도로 사오는 것이고 팔린 종을 다시 사서 되사서 풀어주는 일을 속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새 일을 행하시게 되면 속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다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되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돈을 가졌냐 안 가졌냐 뭐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묶여 있느냐 풀려 있느냐 노예로 사느냐 자유인이냐 참 자유를 아느냐 아니면 사방에 묶여 사느냐 여러분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좀 더 가졌건 덜 가졌건 거기 묶여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의 속량을 위해서 이분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아, 자기 집은 이 집은 이 저 아론 후손들이에요.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뿔은 어디서 났습니까? 약속대로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해왔고 쭉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속량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이게 메시아의 일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일.
우리가 말라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에서 이 요한이 와야 될 때 뭔 준비를 할 걸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두 사자가 있어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 이런 순서대로 온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 속량하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구원하실 자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 구원자가 오셨다. 이게 세례 요한의 소명이란 말이죠. 자, 72절 이하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 정말 이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말씀, 성경의 시작 때부터 예언된 말씀,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여러분 정치적 자유를 원해요. 경제적인 번영을 원합니다. 문화적인 융성함을 원해요. 사회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은 죄를 더 깊이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돈 벌어봐야 죄를 더 짓는 일이고 정치인이 권력을 쥐어봐야 죄를 더 짓는 일이에요. 뭐 연예인들이 인기를 더 얻어봐야 죄를 더 짓는 일이라고.
우리가 구원이 가장 먼저라는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구원 말고 딴 걸 달라는 거예요. 자꾸 딴 걸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로 한 건 뭐예요? 그분이 주시겠다는 것, 그분이 약속한 것,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구원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을 살아내지 않는데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정말 가장 고귀함을 본인이 살아내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 구원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니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도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이게 지금 그 사가랴의 입에서 이 찬가가 터진 거예요. 지금 뭐 내 아들 태어난 게 그 소명이 뭐냐면 구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7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 아이여, 내 아이여, 내게 주신 요한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주님의 앞서 걸어가는 내 아이가 앞서가는 길, 앞서가면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 앞서 태어나서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지만 뭐 그 앞서서 태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은 이 요한의 일이란 말이에요. 길을 예비하는 건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지만 초림하시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은 누가 준비하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할 소명과 책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자비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함이라. 주님의 헤세드로 이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누구도 구원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을 뭐 불러들이는 무슨 뭐 부적도 아니요. 인간의 어떤 선행도 그 선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분께서 결정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임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그 한마디를 가지고 뭐 저 지하철에서 또 뭐 이렇게 외치다가 또 쫓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참 이제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답답한 일이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한마디면 족한데 그 복음 한마디를 믿기만 하면 족한데 부르짖는 것도 단순한 일이요. 믿는 것도 단순한 일인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믿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전하는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 주님이 통탄하실 일이죠. 가장 쉬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가장 쉬운 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인데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로 만들어놨으니 이게 주님께서 다시 안 오고 배기겠습니까? 그 위로서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해가 뜨는데 우리가 무슨 애를 씁니까? 해가 올라오도록 우리가 무슨 뭐 제사를 지냅니까? 해가 올라오라고 우리가 무슨 뭐 기우제를 지내든 무슨 뭐 예? 그런 노력이 아니잖아요. 해는 때가 되면 그냥 떠오르는 거란.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마치 떠오르는 해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이고 그 빛은 위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땅의 일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작은 문제를 뭐 소소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는 메가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냥 이 작은 솔루션이 아니에요. 메가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메가 솔루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꼬여 있는데 그걸 안 풀고 아무리 풀어봐야 인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가르는 것은 구원 사건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구원,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구원에 관한 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구원 전체가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원석이에요. 은혜 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냐면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에 주어진 소명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해서 사업하십시오. 이거 위해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막에 대로를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잘 안 하면 이 일도 저 일도 안 돼요. 이걸 열심히 하면 이 일도 저 일도 되지만 이걸 제대로 이게 여러분 본말이 전도되면 이 일도 저 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결혼하십시오. 결혼도 잘 되고 이 하나님의 일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잘 되기 위해서 결혼해 보십시오. 그 결혼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이 불행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말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잘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지 앞길 하나 가리고 말이지 부모 앞길 하나 좀 어떻게 보장책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은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 빈손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손에 쥔 모래 빠져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건강이 빠져나가고 손에 뭐가 남아요? 다 빠져나가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빈손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손을 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건강이 좀 잃든 뭐 돈이 좀 사라지든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이 구원이 전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을 안 하는데 무슨 구원이 더 진해지겠어요. 교회가 우리가 뭐 벌벌벌벌 코로나 때문에 같이 떨고 있고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흑사병이라는 그 시대에 그렇게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패스트 환자를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다 이렇게 방역 조치를 하고 말이에요. 근처에도 얼씬 안 하는데 그걸 가서 돌본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걸 돌보고 말이죠. 그 당시에 다 그런 응급실 구실을 한 게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수고가 참 정말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유증을 앓는 사람이라도 가서 위로할 수 있고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좀 자주 해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일, 이게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나 제 인생이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면 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내 자신도 모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힘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래 살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구원은 위로부터 임했다는 것, 예수를 믿으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것, 이 얘기 자주 하고 다니기 위해서 주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뭐 우리 보고 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것, 그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아이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80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는 빈들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부터 빈들로 내몬 것이죠. 성령 충만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어디서 키워야 되는지 안 거죠. 도시에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않았어요. 빈들로 내몰아버렸어요.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 무슨 도시에 소리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화려함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것이죠. 사가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의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빈들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식 끼고 있어봐야 하나도 잘 될 거 별로 없습니다. 제일 잘 된 애들이 홀트 아동복지회조가 미국 보낸 애들이에요. 잘 키워가지고 다 돌아와서 부모도 찾고 하는데 부모 밑에서 끝까지 얻어먹은 애들은 부모 유산이나 바라고 빨리 돌아가시지는 않나. 그런 자식들 만들지 마시고 자녀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빈들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내몰아버려야 돼요. 광야로 내몰아야 돼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이 어차피 다 빈들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빈 것들입니다. 헛것입니다. 주님,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예비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도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투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선포되는 일, 주님이 구원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발걸음으로 손길로 증언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에게 끝까지 그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우리 또한 주님의 길 예비하는 인생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